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압송되어서 로마에 끌려왔던 뒤 두 번째로 겪는 수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와는 좀 다르게 혹독합니다. 로마에서 첫 번째로 자유가 제한되었던 연금의 시간 동안 그는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는 형제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그의 유명세를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편이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 당국에 두 번째로 붙잡혀 수감된 바울은 추운 겨울 덮을 옷도 없고 죄인과 같이 매여 있습니다. 또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여러 동역자가 떠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와 함께 있는 이는 누가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누가가 의사라는 점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는 고대 로마의 네로 황제의 치하일 때였으며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은 디모데를 그리워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제자입니다. 그는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그 지역의 많은 형제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순전한 믿음으로 바울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도를 밝히 배웠고 그리고 점차 목회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면모를 일찍이 알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 로마의 첫 번째 연금이 되었다가 석방되었을 때 그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아들 같은 디모데가 보고 싶습니다. 아들 같은 그를 보면서 따뜻한 대화를 한 번 더 나누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교훈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는 개인적인 요청과 함께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가르침을 편지에 담아 디모데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전도자여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앞으로의 사역의 지침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후서는 한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에게 전하는 목회 지침과 당부가 담긴 서신으로서 우리는 이 서신을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를 단순히 목회자를 위한 서신으로 분류하기에는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어떤 이론을 내세워서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순전히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디모데에게 실질적인 목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살아온 흔적을 회고하며 기록한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지금껏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왔는지 바울에 관하여 알 수 있게 해주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바울의 신앙이 가감없이 담겨있는 서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침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회고를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신의 모습이자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군인입니다. 좋은 군사는 사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을 모집한 총사령관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살 뿐입니다. 좋은 군사는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죽더라도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이 군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러한 군인의 모습에 빗대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군사로 정확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특별한 지령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복음을 위해 일심으로 전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그리스도인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권고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에 자처하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를 우리가 처한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인생에서 벗어나라는 해방적 관점에서 보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생활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한복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찾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같은 저자가 에베소 교회에 전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심기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분이 어떻든 역할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말은 우리의 삶을 경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얽매이지 말라는 이 사생활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사로운 정욕을 가리킵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지 말고 그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뜻을, 나의 열심을, 나의 욕심을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을 채우려는 1차원적인 행동은 양심에 분별하여서 차치하더라도 내 안에 숨은 의중은 관과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다른 비유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노력의 상징 중 하나는 올림픽 경기장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원전부터 이어진 헬라의 올림픽 경기 문화를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비유를, 경기자 비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기자의 삶과 같습니다. 법대로 경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기자에게 법이 없다면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그리스도인을 위해 경기자의 비유로 자신의 삶을 회고한 것은 성도의 삶의 엄중함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괴롭습니다. 왜 괴롭습니까? 우리가 경계하는 법은 세상의 기준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뒤에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목표는, 디모데의 목표는, 또한 우리의 목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재판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실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은 무엇입니까? 무슨 수단으로 이 경기를 치러야 합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자기 부인과 눈물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천국은 해탈이 아닙니다. 천국은 치열한 곳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세계관을 전투와 같이 해내는 자들이 들어가는 역동적인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상처 입은 자들의 낙원입니다. 세상을 거스른 경리자들의 상흔이 질비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 온몸에 상처를 입어 상류에 도달을 하듯이 그 거슬러 올라가는 괴로운 기쁨과 눈물겨운 행복과 고뇌와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을 반복하여 그리스도를 담는 영광을 표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인격의 성숙을 목적하여 들어가는 초월적인 공간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농부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네 삶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참 솔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지금까지 말한 그 비유에 온전히 반영되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는 서두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서두에서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경기하는 자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되기 이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당 군중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증인들이 바울에게 가서 옷을 맡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을 맡은 자는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또 율법을 보면 사형 집행에 앞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들을 요구합니다. 지금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스데반 사형의 집행관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바울은 바리새인이며 랍비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 출신 유대인 엘리트 계급입니다. 그런 바울은 보통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로서 율법의 자문을 맡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큰 도로에 랍비의 얼굴이 현수막으로 걸려있곤 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서 잘 가르치는 랍비는 큰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돌을 손에 쥔 성난 군중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자로 판단하고 그런 바리새인인 바울의 동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에 동조합니다. 바울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여러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했고 실족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의 목에 연자맷돌이 감겨도 수없이 감겨야 좋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울에게 하시는 일이 참 기가 막힙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꾸짖으시더니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깊은 교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보내십니다. 이것이 과연 인과관계로 성립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율법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정체입니다. 은혜는 인과관계로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율법을 딛고 일어나 은혜가 은혜 되도록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이 은혜 안에서, 오직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으로 은혜의 날개를 달아주셨으니 이제 날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아야 합니까? 법대로 날아야 합니다. 더 이상 사욕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날개를 받은 이상 우리가 날아서 도달할 곳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법칙은 쉽습니다. 부수면 그만입니다. 내가 법입니다. 내키는 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달할 곳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법칙은 더 이상 그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며 수고해서 도달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쳐 믿음을 지키는 과정을 충실히 지켰을 때 받는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그 길 가는 과정 중에 추락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날개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잠시 쉴 시간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날아오르면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한 번 틀린 문제를 안 틀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답 정리를 하는 겁니다. 틀렸다면, 잘못했다면 오답 정리를 하면 됩니다. 또 틀리면 다시 더 정확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의 장막에서 은혜의 집으로 나아가는 이 삶의 여정 끝에 고난 덕분에, 그 경기자의 삶 덕분에 날개젓을 쉬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의 복무가 무엇인지,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고하며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무엇인지, 고난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